이 11장에 들어오면서 다음 주 계속되겠습니다만은 12장까지의 내용은 되게 좀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행복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12장에 가게 되면 상당히 과격할 정도로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뒤에 바로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의 뜻밖의 의심과 함께 주님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 즉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고, 이 복음 시대의 성도들의 위치를 율법 시대의 아무리 위대한 선진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하는 그런 우위적인 성도들의 자리를 선언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예수도의 권능에도 무심한 당시의 세대들을 탄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고 왜곡하는 당시 세대와 오늘의 세대를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주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도 표면적으로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진행되어 감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거친 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힘겨운 말씀을 잘 소화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마치 오늘의 세대를 풍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신의 세대는 결국 기쁨도 아픔도 함께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로서 비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의 이스라엘이나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아이들이 노는 게 상당히 고차원적이죠.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가 게임기구라든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게임의 형태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로 소꿉놀이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결혼식 흉내 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도 흉내 내고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니까 제사 지내는 흉내를 참 많이 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런 당시의 어떤 사회 상황들을 갖다가 놀이로 하면서 이렇게 풍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놀이나 또는 장례식 놀이를 흉내 내는 것이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오락거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함께 호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으면 이내 흥이 깨져서 다른 게임을 다른 쪽에서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런 놀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각각의 다른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좋지 않은 서로의 감정이 있을 때는 함께 같은 놀이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뭐겠습니까? 사랑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결국 결혼식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질 않고 슬픈 장례식을 묘사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결국 서로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놀이에다가 비유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권이 개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언제나 막다른 과정에 가서는 함께할 수 없는 각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너무나 자연적인 형태들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 기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그냥 모른다 모른다가 아닙니다. 먼저 57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6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관계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요. 그리고 너라고 하는 관계도 없어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관계 속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관계의 단절이 만들어져 버림을 대변하는 희중한 인간관계의 공식을 어렴풋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인 만큼 진정한 기쁨도 애절한 아픔도 서로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당사자만 감당하기 때문에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된 관계의 비극을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고독과 각자가 당하는 고독과 슬픔과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나눔의 장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 속에서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회복된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겠지만은 주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마음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의 39절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41절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42절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거역해버리는 그런 세대들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을 거역해 버린 그런 세대를 향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도 손을 펴고 나의 사랑의 손을 잡으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2절에 말씀하고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0장 21절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슴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한 이 세대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교회 속에서라도 이런 탄식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18절에서 19절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신의 세대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성결케 하는 어떤 그런 경건도 또는 담대한 믿음의 형태도 절대로 좋게 받아들이는 예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 16절에서 17절의 비유는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배척을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인생은 어떤 것도 결코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과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금욕하며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외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참 이게 흔한 말이죠. 세상 속에서 조개 귀신 들려서 저렇다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귀신을 보기나 했어요? 불신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거리끼는 창기나 세리나 병자를 막론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뒹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기가 어려워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역시 빈정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앞에 10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세상은 어떤 모습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바른 평가를 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 경계도 역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바른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 뭐 꼭 바른 걸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동경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못행함에 탄식하고 오히려 금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존경할지언정 그러한 모습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주님께 책망받아야 마땅한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조심해야 할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로마서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신앙적인 경건도 믿음의 자유도 좋게 표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 속에서도 역시 서로를 향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능과 은혜를 맛보면서도 배개치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대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행하고 동경하는 자세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경건을 더욱 본받고 그리고 신앙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맛볼수록 회개치 못하면 더 큰 비극을 맛본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권능은 바로 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고 또는 이적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일들을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도는 탄생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움직임이 다 신비한 기적으로 가득했고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라든가 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사도 요한의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권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에서 행해졌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했던 갈릴리 근방의 고울들이 주님의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고울 중에 고라신이라는 고울이 나오죠. 고라신은 이 신약성경에 이곳에만 나타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는 마가복음 6장 45절이라든가 또는 8장 22절, 누가복음 9장 10절 이런 부분에서 보고 또 요한복음 1장 44절이라든가 12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장정 남자만 해도 5천명 이상이 그 기적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니느웨성은 비록 범죄에서 하늘에서 소돔처럼 망하게 되었어도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해서 형벌이 취소된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전하고 있고, 같은 구약 시대의 이방의 대표적인 역사 깊은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이 예수 당시의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과 비교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3장과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도시들이 완성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더라면 벌써 제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경계를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율법의 가르침과 선자들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권능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무서운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도하신 복음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최후 통첩을 거절하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대단한 행운이지만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입장에서 두려워해야만 하고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적으로 인간 세계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 대상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경계로서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인데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뭡니까? 많이 받은 자가 책임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신 곳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복음서에 무려 1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의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23절에 상반절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나님은 거역한 천사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복음의 거절은 항상 교만이 그 원인이고 교만 자체가 주님 없이 왕노릇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이 죄가 넘쳐서 유황불에 타서 망한 소돔과 견주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앞의 드로와 시돈도 소돔도 그리스도의 직접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벌이 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그 책임은 더 많고 진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더 깊은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더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누렸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형벌을 부른다는 경계를 오늘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비록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예수기도 당시보다도 우리는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소스를 누리고 있음에 더욱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치 못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믿음의 사람들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때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힘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깨닫고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회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탄식하지 않도록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책망보다는 칭찬과 감사와 상급의 대상이 되시는 이 시대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